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시 멈췄다가 오늘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다른 형들에 비해서 더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색옷이 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사전 모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도단에 형을 찾으러 갔을 때에 이 형들의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는 치밀하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 형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살의가 얼마나 구체적이며 또 잔인하고 비열하게 드러나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오는다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이 모의는 계획대로 실행되는 듯 했지만 르우벤의 개입으로 요셉이 죽지 않고 그러나 노예로 팔리는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보디발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서 그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비탄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난처하고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의 생애는 불행한 것이지 형통하게 되어가는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다 고통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분노가 고통이고 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또 그가 거하였던 집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고 또 자유로이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하루아침에 자기의 생애가 어떠할지를 모르는 불분명한 그리고 불투명한 생애 속으로 던져진 그 두려움이 고통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뒤에 가면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때는 요셉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또 형통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 유혹 앞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이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거절과 거부가 빌미가 되어서 오히려 오해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기 어려워, 큰 죄를 범하면 안 되겠기에 그렇게 다가오는 죄의 시험과 유혹들을 막아냈다고 한다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오해받고 모함받는 그 정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정이 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끈질기게 그리고 고집스럽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붙어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노예로 팔렸을 때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같은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감옥에 있을 때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예로 팔려 누구 수하에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 것, 또는 누명을 쓰고 오해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정황보다 그의 전 생애에 대한 평가, 그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붙들고 계시고 그의 생애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생애 속에서 작정하고 목적하신 뜻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큰 틀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황이나 상황은 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큰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요셉의 생애에 대하여서 형통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에게서 외면받는 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도 아니고 잊혀진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의 눈을 요셉의 생애에 고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셉의 생애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 그 수많은 뜻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섭리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가 형통하다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애를 평가할 때에 내 생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격렬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 조건과 정황 앞에서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꼈던 일들, 그 안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고 또 순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이러한 일을 겪는데 그 일들은 결국 결론이 이러한 모양으로밖에는 끝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조건이나 열악한 상황이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황 속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드러날 것은 암울함이고 근심이고 낙심이고 절망이라는 것밖에는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꾸어내시고 하나님이 변경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토해져 나오는 비명 외에는 남아있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포스럽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의 한 여정으로 삼으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쓰시는 시간이고 정황이고 내용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취하기 위하여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라.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서 올라가서 너희의 적들을 무찔러내고 이 땅을 너희가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땅이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올라가서 얻을 수 없다. 거기에 거하고 있는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훨씬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이나 요새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우리가 그들을 무찔러내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실로 악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말 그대로 살벌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받았던 심판이 행해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심판의 시간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가면 이 광야의 의미가 심판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민수기 14장에서 본 것처럼 살벌한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담아놓으신 뜻 또 그 심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신명기 8장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하시려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 너희가 손으로 쥐고 있는, 그래서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권세로 삼는 모든 것들로 너희의 생애가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것이 너희 생애에 가장 큰 복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칠고 척박한 광야로서 심판의 현장으로 주어졌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덧입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공급받고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음이 바로 이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찾아와 계시다라고 하는 증언이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 여정으로 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은 거칩니다. 그 땅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는 어떤 소망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하나님이 만나로서, 그리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서 은혜의 여정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제일 처음의 반응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와,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결론 가운데 드러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리는 바로 이 의심과 절망의 자리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이 자기 손에 무기가 들려 있으면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있는데 왜 항복합니까? 끝까지 싸우죠. 그러나 군인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것은 자기 손에 무기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풀어보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조건들과 힘을 내가 만들어 드러내려고 하면 나는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의심하는 자리로, 그리고 철저히 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내용들, 나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나는 전혀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러한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는 영적인 경험, 이것이 세상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내시고 인도하실 때에 드러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풀어내실까? 여기에서 나로 하여금 또 어떤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말대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고 또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비하고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내 스스로 마저도 이건 아니야, 이건 끝이야, 여기선 더 이상 무엇이 없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터뜨려내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를 말하게 하는 것,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생애의 기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광야로 나를 밀어내셨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 되게 하신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고백이 나를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 앞에 맞서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 그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패치 않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고난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 주십시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한다면, 고난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제대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키워내셨습니다. 요셉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고 비참해 보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아는 아버지도 요셉을 잊었고 또 노예로 팔았으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형들에게서도 잊혀져 있습니다. 노예였지만 총애했던 보디발 장군에게서도 잊었고 또 은혜를 끼쳐 주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도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을 유일하게 잊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의 전 생애 속에 낱낱이 녹아들어가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지었던 시치고는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굉장히 담대한 것 같은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편 62편에 가면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심각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을 토해내고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불평보다도 그 원망보다도 훨씬 큰 원망과 비명을 질러야 될 터인데, 그러나 그럴 만한 자리에서조차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 일들을 다 뒤집어내시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소망을 꽃피워내시고 결국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바꾸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나의 생애를 위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뭘 바꿔주세요, 어디로 데려다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내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얼 할 수 없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형들 멱살 붙잡고 내가 이제 너희를 아주 입에 단내 나도록 괴롭히겠다, 그렇게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 고난이 있고 그 고통이 있고 정말 영혼이 쪼개질 것 같은 그 암울하고 처절한 자리, 그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정으로 삼고 계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믿음 있는 모습으로 반응하여서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비통함과 고통으로 얼룩진 그 인생을 하나님은 형통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목적과 작정하심과 뜻들이 그 생애 전반에 녹아들어가 있었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형통한 자의 생애로 바꾸어 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비통하고 비탄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난해한 문제들 앞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한 자로 이끌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역사하심에 순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요셉이 올려드리고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생애로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